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입술과 심령과 귀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새 생명 얻은 것을 확인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을 지극히 높일 뿐 아니라 허락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부탁하신 대로 의의 길을 걸을 힘을 얻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사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뜻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준비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선포한 그분이 오시는 것이 본론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외친 세례 요한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고 그 나라의 통치자 심판자이신 그분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는 맞을 수가 없으니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로 회개하여 나아가고 그 표시로 물로 세례를 받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은 준비했던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을 뿐이지 사실 그 도끼를 손에 들고 그 나무를 심판할 분은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이제 그 도끼의 주인께서 그 도끼를 손에 들고 나무를 심판할 나무를 찍을 아니 도끼의 주인이 아니라 나무의 주인 되셔서 그 나무에게 마땅히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그분께서 오시는 것을 예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참 빛이 아니요 세상에 오는 이 참 빛을 증거하러 온 자라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세상에 오신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요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니는 미천한 일을 하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시요 하나님 나라의 심판자시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그분을 보내시기 전에 사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이분이 오실 그분이십니다.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를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임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날을 금을 연단하는 불이 임하는 날로,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 임하는 날로, 도끼 주인이 도끼를 들고 나무를 심판하는 날로, 키즈라는 추수하는 타작하는 사람이 키즈를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여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날로 선지서들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선포하고 있고 선지서에서 예언한 그분이 오시는 그날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준비된 자와 잠자던 자를 구별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 심판하실 분이 오실 그날입니다. 요한은 이분이 오시면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의미는 세례 요한에게는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분이 오셔서 타작하는 사람이 키를 손에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심판하실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타작 마당에서 지금이야 그 추수를 알곡을 기계로 하지만 세례 요한의 때 또 우리도 어릴 적 시골에서는 타작 마당에서 그 탈곡했던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곡식을 곡물을 벼를 베어서 한 군데 쌓아놓고 뭐 도리깨나 아니면 이런 것들로 타작을 합니다. 쳐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지 않습니까? 쭉정이가 겨가 알곡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것을 공중으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키를 들고 이렇게 높이 던지거나 아니면은 영어로는 winnowing fork라고 돼 있는데 삼지창 같은 걸로 그 베놓은 벼 겨가 이렇게 분리된 그 벼를 하늘로 높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럼 타작 마당은 대개 바람이 잘 통하는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 그 곡식 알곡과 쭉정이를 바람이 불어서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알곡은 무거우니까 밑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성령이 같은 단어인 것을 아십니까? 그리스 말 신약 성경의 언어에서도 구약 성경의 언어에서도 성령이란 말과 영혼이란 말과 바람이란 말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키로 높이 던져진 그 알곡 가운데에서 바람이 불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일로 세례 요한은 증거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잎이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탈곡마당에 타작마당에 그 그림을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일이고 그 쭉정이는 모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버릴 거라고 그렇게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성령과 불의 세례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악인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마침내 세상에 임하시는 그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의 영을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깨끗하게 하시는 영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겨와 같을 것이라고, 축정이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선포하는 것처럼 그분이 오시는 것은, 천국이 임하시는 것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 의인은 곳간에 드리고 악인은 영원한 불로 심판하는 그날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이 마침내 오실 것이라고, 그분이 오실 준비를 하기 위하여 지금 있는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물로 씻음을 받으라고 준비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심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평생의 사명, 자기의 유일한 메시지, 자기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모든 의식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집중되었던, 오시리라 하신, 준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그 오실 분이 자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충족된 것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분을 세례를 줄 수가 있는가? 나는 이분의 신을 들고 다니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분의 심판 앞에, 나도 그 심판대 앞에 설 자인데 세례를 받아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세례를 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도 이분께 세례를 받아야 될 그럴 존재인데 어떻게 이분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단 말인가? 그때 예수께서 강청하십니다.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너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터이지만 그분의 권위에 복종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분께 순종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로마서 1장 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인데, 심판을 행하실 분이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처럼 되셨다는 것인데, 우리가 다 십자가 사건을 겪고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와 징벌을 예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자들로, 진노를 면한 자들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으신 일이 예수께서 하신 일인데, 그것이 복음인데,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긍휼이나 하나님의 용서나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마땅히 심판하시고 열매를 요구하시고 맺지 못하던 나무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도끼를 들어 찍어버리는 것이 마땅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의가 먼저 나타났습니다. 정말 선지서들이 그렇게 예언한 하나님의 심판이, 요한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키를 들어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할 것이라고 도끼가 들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신 그 일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심판 앞에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 대신에 예수께서 심판을 받은 것이요. 마땅히 심판을 받을 우리 대신에 예수께서 죽으신 그것입니다. 그 의로움으로 인해서, 그 완전한 공의로 인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 살림을 받은 것뿐입니다. 창조주께서 하시는 일에, 심판주께서 하시는 일에, 모든 영혼의 주인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할 일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받기 마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피조물은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더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 예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성령께서 하신 그 모든 의를 그 앞에 굴복해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수밖에는 다른 더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세례 받아야 하는 일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하셨을 때 그게 무엇인지 아직 명확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앞에 자기의 평생의 사명이 이러니까 자기는 결코 세례받지, 예수님을 세례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기 고집을 자기 의의를 주장하지 않고 그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복하여 세례를 베푼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의 소식을, 완전한 의의 소식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그저 믿음으로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권리를 가지신 분이, 능력 있는 분이 주인께서 하신 일인 줄 알고 그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 의에 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행한 공로를 내세우려 하거나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 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이 복음의 오묘한 진리를 잘 깨닫고 있는 것을, 이것을 설교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 한다면 그것으로 마치 용서를 받기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무슨 더한 것이, 공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높이려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거침돌이 되는 것밖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자 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자 하신 것은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장차 받으실, 고난 받으시는 그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받을 그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저 우리를 위해 지극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렇게 불쌍히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일이 아니고 전능하신 창조자께서, 전능하신 심판자께서 마땅히 이루어야 될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다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군데, 한 장소에서 한 가지 일을 협력해서 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흔하지는 않지만 그 일의 맨 첫 번째가 창세 때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천지 창조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 위에 독수리처럼 운행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장인이 되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어라 이마니 말씀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천지 창조를 묘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는 범죄한 세상을 하늘과 땅을 새롭게 구속하고 창조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는 이때 그 삼위 하나님이 한자리에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을 내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물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 대신 창조자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야 할 일, 의로우신 하나님이 마땅히 하실 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함께 협력하시는 창조와 새 창조의 일이 오늘 세례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 전체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세 번 말씀하신 것으로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그 공생에 모든 의를 완성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으시기 위하여 준비하실 때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떤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얼굴이 해보다 밝게 빛나고 그 옷이 참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을 얻으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참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달리시던 그 밤에 잡히시던 그 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 잔을 될 수 있으면 나에게 피하게 면하게 하시기를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이미 영광을 받았느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 겟세만의 지극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는 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종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그 종을 보내시겠다고 모든 공의를 이루실 것이라고 이방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정의를 베푸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언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때 역사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새 창조 회복하는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세례 때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이 선지서들로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시작하시고 있는 일은 모든 의를 이루시는,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천지를 처음에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세상이 범죄하여, 우리가 범죄하여서 썩어져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 회복하시는 새 하늘 새 땅, 새 창조, 새 세상을 이루시는 모든 의를 완성하시는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표현은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옵니다. 그곳이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100세 되어 낳은 아들,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약속의 씨,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룰 모든 복의 근원이 될 그 씨로 주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그 모리아산, 그 골고다 언덕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게 할 그 것을 아시고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길을 떠나서 이제 종들은 산 밑에 남겨두고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그 어깨에 짊어지우고 아브라함은 손에 불과 칼을 들고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그 번제에 쓸 자기를 죽일 나무짐을 어깨에 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어린 양인 것은, 자기가 번제물인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네가 그 번제물이다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찌된 일인지 믿음으로,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할 것이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 몰랐지만 자기의 진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어린 양으로 그 모리아산, 똑같은 산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게 하실 줄 몰랐지만 지금 번제했을 그 나무짐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이삭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그 예수님의 그림자인 것을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약속의 씨를 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고, 복의 근원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씨로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함께 모리아산을 오른 것입니다. 이삭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셔서 그날 이삭이 죽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3000년 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예비하셔서 이삭이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오른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일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에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 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이제 십자가에 올라 고난받으실 그 세례받는 것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요단강가에 나오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을 깊이 묵상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하신 그 구약의 약속이 마침내 예수께서 요단강으로 세례받으러 오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날 보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일로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지극한 사랑뿐만 아니라 창조에서부터 새 창조와 재림과 심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의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자여 왕이시오 마땅히 악인을 심판할 권리가 있으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그 사람이 꾸며낼 수 없고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본 사람들에게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여전히 심판의 세례이지만 곡식과 쭉정이를 구분할 그 성령의 세례가 마땅히 쭉정이로 한편으로 밀려갔어야 될 마땅히 쭉정이로 불타야 했어야 될 우리를 불태워버린 그 심판의 세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죄에 속한 생명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의로 거듭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듭남의 세례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불 세례는 쭉정이를 영원한 불로 태우는 그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물론 심판이고 쭉정이를 불로 태우는 그 무서운 것임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우리 목숨이 우리 영혼이 불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합당하지 않은 것을 소멸하시는 불이신 성령께서 태워버리셔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그 불의 세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는 그 물의 세례도 그저 죄를 씻어내는 그 물로 씻는 그 세례를 넘어서서 이제 예수와 함께 세례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모든 옛사람에 속한 옛 생명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세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어린 양을 바라보고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루신 모든 의가 나를 의롭게 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외에는 그 의에 더할 것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하나님의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모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유다의 사자가 승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그 보좌를 보니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상처를 여전히 지니고 계신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 앞에 모든 천군 천사와 장로들과 성도들이 엎드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다의 사자, 창조의 근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짐작하지도 상상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하오나 그 놀라우신 권위 앞에, 그 찬란한 빛 앞에, 그 한량없는 은혜 앞에 그저 천군 천사와 장로들과 같이 엎드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옵나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여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의 지극한 찬양과 우리 마음의 지극한 감사와 우리 마음의 지극한 영광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